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목장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일본 분인데요. 스가바라 요시히사산. 少し 어다치 시마시오카. 요코소 감개시마스. 그리고 시미즈 세숍 교회에서부터 오신 방문하신 분인데요. 가까이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한진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네요. 아, 네. 한 목사님 아드님.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좀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더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중보기도 세미나 끝나고서 감기가 걸려서 낫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오늘 좀 듣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데 귀엽게 들어주십시오. 세계 인구가 72억이 넘어서 아마 지금 정확하게 72억 한 2,500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정말 옛날에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얘기 들으니까 뭐 지구 인구가 뭐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지구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지구에서 사람이 뚝뚝뚝 우주로 떨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인구가 많이 늘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계 인구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인구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 생각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우리들 속에 혼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기를 지워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명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낙태를 시키는 것은 살인죄와 같으니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다 거둬가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으니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거둬들이는 부자들을 향한 중한 세금을 매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안 먹고 안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들끼리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테러 용의자라고 해서 고문을 붙다다가 고문을 하고 하는 것은 반인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테러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봉쇄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린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옳은 것인가, 소위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참 복잡하게 생각할 그런 점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 2009년 아마 그때로 나왔을 건데 일본말로 한국말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이 한국 자체에서 뭐 한 100만 권 이상 팔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분은 그 정치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정치에서 정의가 뭔가 하는 걸 쭉 강의를 한 걸 책으로 펴냈는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읽은 걸로 압니다. 이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분이 얘기하기를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고 또 하나는 미덕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를 의견을 주장을 할 때 그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했을 경우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냐?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하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울 것이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더 이 사회가 미덕한 사회가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의로울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샌들 박사께서 얘기하는 참된 정의의 결론은 그 책에서도 사실은 이게 정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 틀려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뭐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 인권에 대한 것은 비슷할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일본에서 말하는 정의가 미국에서 말하는 정의와 한국과 중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지구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딱 일치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보면은 그런 게 사실 우리들 속에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안 맞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파생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생활이 어려울까? 혹은 저렇게도 열심히 주의 교회를 봉사를 하고 애를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났고 왜 병이 생겼고 왜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좀 뒤로 놓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으로 자기의 생각이 일치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오경과 많은 역사들이 기록과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게 시편을 비롯한 소위 성경의 시가서라는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모든 왕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고 예언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라면은 시편 말씀과 같이 시가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가리키는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는 이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본다면 시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과거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험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희망이 있었는가 하면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날은 의심이 생겼고요. 그들이 절망을 했는가 하면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과 낙담 아니면 혼자 고독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실제적인 생활의 많은 문제점들 속에 어떻게 시편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왔는지 우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한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통한 해답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묵상한다면 우리들도 의문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은 다윗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공적을 남겼는데 특별히 다윗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끼친 큰 영향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준 위대한 신앙의 선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쭉 해왔다면 다윗은 들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은 자기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것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번제의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찬송을 통한 예배야말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시편 37편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로 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37편 이 말씀에서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라. 이 말은 그냥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고 있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한테 마음 뺏기고 그 사람한테 생각 뺏겨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가 읽었습니다만은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다 망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참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참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 그냥 잘 살아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면은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지. 먹생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는 날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악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점점 싹트고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 대한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걸 계속 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걸 내 가슴 속에 쭉 품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상대의 영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나는 내 몸과 눈과 마음이 그 영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늘 그냥 기름진 얼굴로 잘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인은 멸망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는 배 아프기도 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네가 자꾸 신앙에 혼란을 가져서 되겠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러들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시편 37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면 3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얼커니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일어나와 인생의 길이 자기 있게 있지 않으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있게 있지 않음이라. 이 에레미야서 말씀이니까 하나님 제가 깨달았는데요.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걸음 이것이 자기한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 주장하신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예언자가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괜히 나는 힘들게 인생을 산다 그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영원히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또 하나의 교훈은 24절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들도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자빠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넘어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신대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가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악한 사람한테 내 눈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잘 아시죠?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감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장인이 되었지만 나중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서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녀요. 10년 동안을. 1, 2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왕으로 진짜 왕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왕으로 들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 집안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라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또 신세가 돼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위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도망을 다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죽이는 적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윗은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해요. 그런데 놀라우선 다윗은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사건들 속에 그가 그 다음에 보면 또 벌떡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시편 37편 25절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되 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다윗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좀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줘요. 붙들어 세워주시는 걸 느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일곱 번, 여기서 의인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떠냐? 넘어지면 그 재앙에 엎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 속에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자. 지금 시편 37편은 그것을 우리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다윗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세워주신다. 이 생각만 하면 우리 든든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왜 좌절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어서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성 신학 작가로서 유명한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적어놓은 글이 영어로 된 책에는 The God of All Comfor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뭐 이런 타이틀인 것 같아요. 영어로 일본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불안하게 사는지 모르겠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 속에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작가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제대로 못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의 요소가 뿌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직접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작가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제시해요. 그분이 일곱 가지 뭐냐면 첫째, 믿음의 말을 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에 늘 믿음이 없는 말을 붙여요. 믿음의 말은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 안 돼. 이거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람 누구 욕하는 것도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든지 언제까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이지미 하는 거예요. 아, 난 틀려먹었어.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뭐 태어나서부터 환경이 이랬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언제까지 가질 것이냐. 그거 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예수 믿게 했다면 하나님이 너 속에 창조적인 의식을 불어넣어줘서 너로 하여금 본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텐데 왜 네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도 축복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뭐 병이 생겼다. 사업이 어려웠다.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다. 뭐 이런 것이 우리들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흔들림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완전히 자빠 엎어지도록 하나님 그냥 내주지 않죠. 흔들릴 때마다 우린 불안해요. 내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때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간다는 거 생각하라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태풍이 이렇게 확 막 난 태풍이란 게 도대체 왜 오는가. 물론 태풍이 자연의 현상이죠. 태풍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난 그런 생각만 쭉 했는데 수년 전에 오키나와에 집회를 갔을 때에 마침 내가 갔을 때 태풍이 불어왔어요. 오키나와에. 그래서 뭐 태풍이 오니까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키나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태풍이 아주 태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태풍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걸로 인해서 바다를 다 청소를 해요. 한번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확 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다를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태풍이 오는 거면 나무가 막 흔들린대요. 나무가 막. 흔들린데 그 나무가 문제가 있는 나무들은 다 그때 부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가운데 견디는 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게 그때 내린대요. 아, 나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오키나와에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그걸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이분이 얘기가 그거였어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어떤 의심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자. 마귀는 우리들에게 의심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들 속에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냥 의심으로 그냥 아, 뭐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좀 가지고 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끔 낙심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승승장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돌뿌리에 걸리면 자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빠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자꾸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신앙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높이 소리치래요. 그래서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소리, 불신의 소리, 악한 소리, 부도덕한 소리 이런 것들이 더 거세요. 믿음의 소리가 세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해.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소리가 더 세게 들려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높이 들려요. 긍정적인 목소리, 믿음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얘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목소리를 더 높이 높이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를 생활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악한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걸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인생의 걸음을 확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시편 37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저는 본문에서 25절과 26절에서 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인은 그 자손 때까지 복을 받는데, 남한테 꾸어질지라도 자기 자손이 다 복을 받는데요. 이게 참,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니까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체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꾸고, 정말 돈이 없어서 꾸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도 남의 돈을 또 꾸면서 왜? 안 갚아도 되니까 하면서 그냥 막 자기 재산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망한대요, 악한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상에서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알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걸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 내용은 18세기 미국의 큰 그 부흥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일가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시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의 가족과, 너무 재미있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과 똑같은 동네에 비슷한 나이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맥즈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맥즈크라는 사람도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 똑같은 동네 사람 출신이야. 두 사람 다 머리가 좋았어. 공부도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바꿔졌는지 어떤 사람이 그걸 통계를 냈어요. 그 통계 자료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통계 자료 새롭게 다시 한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맥스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넌크리스찬과 결혼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도 머리가 좋으니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은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그냥 항상 도박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늘 눈 뜨고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은 늘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야. 돈만 있으면 늘 도박하러 가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야. 집안에서 늘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또 한 집안은 그 에드워드 목사님, 조나산 에드워드 목사님 집안인데, 이 집안, 이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찬송 속에 일어나고요. 이 아이들은 성경 부모님하고 같이 읽고 같이 모든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고 이렇게 믿음을 자랐는데, 이 두 가정을 어떤 사람이 비교를 했는데 그 두 가정이 몇 대째 이 자손이 많이 번성이 될 거 아니에요. 쭉 번성된 그 자손들을 한번 비교했는데, 맥스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을 살펴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으로 거지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은 310명,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팔아 사는 매춘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도둑질한 자가 60명, 살인자가 7명. 정말로 수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끼쳤다고 그런 인생의 한 가정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을 또 살펴보니까 이분은 본인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까지 합하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했던 그런 헌신자가 300명이나 나왔고 대학 교수가 120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 작가가 60명, 뭐 재판관이 판사가 30명, 대학교 학장이 14명, 국회의원이 3명, 그리고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아메리카 사회, 미국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한 가족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비교에는 글을 인용을 지금 했습니다만은 이 글을 읽고 또 양 가문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그냥 악한 사람이 사는 뭐 자기 머리를 꾀를 쓰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바꿔놓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악한 사람의 일시적인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돼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을 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은 영영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대가 끊어진대요. 망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다.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37편 안에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네 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본래 유목민 아닙니까? 그들은 본래가 다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떠나온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사는 것에 의문이 있고 일터에서도 의문이 있고 공부할 때도 의문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좌절감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문들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고 여러분의 상대적인 그 해답이 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내 나름대로의 바른 것이 무엇인가 찾기보다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바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만 집중하여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삶의 현장이 지속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이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걸 믿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체험 많이 하시고 만나셔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부러워했던 한순간의 것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하신 은혜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시편 37편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셔서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악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